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봅니다. 1장 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오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에 첫 번째, 두 번째 주간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또 이삭의 모습, 자식을 죽일 만큼 순종했던 아버지, 또 아버지께 순순히 죽음을 당할 정도로 순종했던 아들의 모습.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믿음의 모습이요 생명을 건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런 참 굉장한 믿음의 모습들을 순종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 그리고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일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를 배웠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믿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는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삭은 어려서부터 인정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삭의 삶은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에서부터 이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참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사람 없고요. 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기억하기 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순서이죠.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와 아들의 남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자부, 며느리의 이야기죠.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믿음이 어떻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가를 그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가족은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장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가족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룻과 나오미 시대는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보면 역사적 배경으로는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때이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흉년이 들고 사사시대 어떤 집안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떡집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먹을 건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평안할 수 있겠다. 그냥 행복한 동네, 조그맣지만 참 괜찮은 동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동네에도 뭐가 온 거예요? 흉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양한 흉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삶의 곤고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흉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흉년 때 나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환경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잖아요. 돈을 너무 벌어서 걱정일 때도 있고 정말 너무 안 벌려서 걱정일 때도 있어요. 너무 건강해서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세요.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환경이 힘들어서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내면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 줄 알고 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느냐 안 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은 이후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은 다음에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환경에, 행, 불행에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쭉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삶에는 큰 변화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환경 갑자기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혹 우리의 삶에 불행이 닥쳐오고 흉년이 와도 나는 어떻게 믿음에 반응을 할 것인가. 갑자기 내 인생이 참으로 너무 좋아지는 일이 있어도 그럼 난 어떻게 겸손하게 반응할 것인가. 은혜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의 변화에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왔을 때 모압으로 이사가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아내는 나오미예요. 또 아들 이름은 말론, 기르온 이 사람들입니다. 그 모압 지방에 갔어요. 이 모압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가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사를 가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나. 특별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 여기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 여긴 어려워. 근데 모압 땅에는 먹고 살만하대. 그러니까 글로 이사가는 것을 아주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정보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조카 있잖아요. 롯, 여기 보니까 여기 룻이랑 롯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심판을 받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엄마는 또 죽잖아요. 그랬더니 이 두 딸들이 못된 짓을 한다고요. 아버지를 범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안이 모압입니다. 그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박대하고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이제 단절된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간다라는 모습은 믿음의 모습으로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가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유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또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10년쯤 살았어요. 10년쯤 살았다, 그 땅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눌러앉아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눌러앉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혼자 이스라엘 여인이고 두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후손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꿈도 소망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 가서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어버리면 무슨 낙에 살겠습니까? 허망하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집안의 몰락사 같아요. 한 집안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흉년 때문에 나와서 10년쯤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우리가 사사기 시대 알잖아요. 한 해 만성 겪고 망하고 막 기근 들었다가 또 회개하고 나면 조금 좋아졌다가 이제 조금 좋아질 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타지에 나가서 쫄딱 망하고 나면 고향 생각 나겠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마침 고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복음의 소식이죠. 나오미가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에, 고향의 소식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과 돌아갈 마음으로 지금 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곤고하고 정말 바닥을 쳤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자신의 회복을 향한 믿음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살겠다고 나갔다가 쫄딱 망하고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죽으면 고향에 돌아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기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용기를 내어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지 나간 사람은요, 잘 안 되면 못 돌아가는 데가 고향입니다. 딴 데는 다 가도요, 동네 못 가는 거예요, 살던 데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자존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을 해요. 갈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한 가닥 소망이 이 나오미로 하여금 고향 땅을 생각하게 하고 고향 땅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들의 앞날이 걱정이 됐어요. 아, 이 아이들은 아직 젊은데 나랑 같이 자기 고향 떠나서 간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주 인간적으로 괜찮은 시엄마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이랑 가는 길에 잠깐 멈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은 다시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참 슬픈 장면이죠. 며느리 둘, 이게 과부 셋이 앉아가지고 지금 눈물 흘리는 얘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혼자 된 여인 셋이. 며느리들 또 시엄마 같이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막 울다가 이제 가요. 근데 한 사람은 울다가 어머니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나오미의 고백이 참 훌륭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렇게 고백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 나올 수 있어요. 아유, 내 삶이 참 기구하다. 내가 박복하다. 내 팔자가 사납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아, 내 인생 참 정말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고 어느 정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 잃고 났을 때, 생명의 근원들을 잃고 났을 때 나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믿음의 위대한 장면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사는지도 아는 거예요. 내 과거의 잘못도 깨닫고요. 그 잘못의 열매도 깨닫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아주 훌륭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2절을 보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이르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 사람들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옛날에 고향 떠났던 사람이다. 지금 돌아온다. 근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얘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살고 더 기쁘게 살라고 좋은 땅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기쁨을 찾아서 나갔지만 내가 돌아오는 모습은 괴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잘 되고 싶었지만 그 삶은 수고와 곤고와 괴로움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로 돌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전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회개와 돌이킴에 정말 아주 절정을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과감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킴의 모습이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 돌이킴의 모습은 정말 회개와 돌이킴의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를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룻은 이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이 시어머니를 선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이 과간이에요.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예, 지금 이 장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창세기 22장에 버금가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장면이 그 장면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끼리 참 믿음의 장면이 아름다운 데는 이 장면 같아요. 이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룻이 같이 앉아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기의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의 열매를 고백하고, 그러나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의 이 장면은 아주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 창세기 22장과 룻기 1장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다 어려운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도 어렵잖아요. 아버지와 딸과는 전혀 다릅니다. 키워보니까 그래요. 여자들이 잘 아시겠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참 어려운 관계잖아요.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영원한 숙제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시금치도 안 먹는데 시자 들어간다고. 그냥 참 못됐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들이 막 생기면 시월들 안 놀러 간대요. 시자 들어간다. 참 이게 망할 징조예요. 그런 못된 유머가 농담화되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아주 패역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아주 위대한 장면입니다. 정말 멋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룻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룻의 관점에서는 이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에요? 망한 집안이에요? 이거 망한 집안입니다. 이런 데는 가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인간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집안이 믿는 신이 좋은 신이에요? 무서운 신이에요? 무서운 신이죠. 어떻게 한 집안에 남자들을 다 죽여요? 이런 신은 무서운 신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돈이라도 좀 많든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요. 고향에 간대요. 그럼 고향에 땅이라도 있든지. 아니요, 땅도 없어요. 따라갈 만한 인간적 조건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입니다. 왜 따라가는지 진짜 궁금해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생각으로 쫓아갔냐고. 그렇다고 믿음이 막 탁월하게 좋냐? 하나님 때문에 쫓아가는지 시어머니 때문에 쫓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잘 안 나와요. 아무튼 꼭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이 룻이 그런 여자인 거예요. 시집 가서 그 집안 귀신이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살던 고향 땅 떠나서 별로 소망도 없고 가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던 땅. 남편도 죽었어요. 남편이라도 있으면 쫓아가죠. 남편도 없어요.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갈 그 인생을 상상도 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건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족으로 맺어준 그 관계를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가족을 이루는 사랑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으로 조건적이지 않은, 가족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잖아요. 그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요. 그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묻어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압 출신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성품의 밭에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믿음의 집안을 이루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복된 가정의 모습.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참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죠. 저는 우리 에덴 성도들 가정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참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헛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 세대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복이 있어 보이잖아요.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같이 늘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젊은 여전도회들이 우리 어른들 식사 대접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참 좋았어요. 그냥 어른들, 이민 생활하시는 어른들, 근데 가족들 멀리 떨어져 계신 어른들, 자식들과 같이 지내시기 어려운 어른들, 또 다음 세대들도 부모님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세대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도.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 섬기는 일들을 마음으로가 아니라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손발로 시간으로 물질로 섬기자. 이게 우리가 잘 되는 여러분 유일한 비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걸 우리가 못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삶이 곤고한 거예요. 성경에 약속이 있는 축복의 계명을 우리가 잘 못 지켜서 우리의 삶이 고단한 건데 그런 걸 우리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런 걸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자꾸 교회에서라도 그런 실천적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왜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름다운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입니다. 둘 다 아름다운 거예요. 둘 다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실화의 내용을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인데요. 케빈 듀란트라는 지금 농구선수 이야기. 그 사람이 요번에 그 NBA에 MVP로 뽑혔어요. 늘 2등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1등을 했어요. 아주 압도적으로 1등을 한 사람인데 너무 사람이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고 마음도 따뜻하고 이런 친구예요. 이 사람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고 5월 7일에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거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게 됐는데 동영상을. 저 운동선수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거의 계속 한 오랜 시간을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작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같은 있는 팀의 코치부터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보통 막 흥분하고 시끄럽고 이러잖아요. 다 숙연하게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있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 감동적인 것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싱글맘으로 21살 때부터 우리 두 형제를 키워주셨습니다. 농구를 그만둘 위기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나쁜 친구들의 유혹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나를 바로잡아주셨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자기의 스토리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반대라고 그래서 집을 못 얻었대요. 너희가 여기는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집을 못 얻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대요. 근데 힘겹게 집을 얻었을 때 그 아파트에 갔을 때는 가구고 침대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끌어안고 울면서 아주 기뻐하고 감사했었던 기억 그거를 그 수상하면서 떠올리더라고요. 아, 그때가 내 생에 제일 기쁘고 행복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는 계속 나를 유혹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배불리 먹이시면서도 어머니는 늘 배고프게 잠이 드셨습니다. 아, 이 대목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진정한 MVP입니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너무 훌륭한 운동선수 이전에 너무 훌륭한 아들이었고 너무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이 공고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어머니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 어머니를 최고의 자리에서 어머니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런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에 그런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케빈 듀란트라는 사람을 유튜브에서 치시면 이 사람이 연설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오늘 가셔서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그걸 딱 틀어놓고 보세요. 정말 길지만 끝까지 다 보세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의 사랑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자식의 효성스러운 모습이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헌신적 사랑을 기억하는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헌신적 사랑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덴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